네,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혹시 쇼미더머니라는 TV 프로그램 아세요? 쇼미더머니? 모르세요? 지금 한창 한국에서 지금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쇼미더머니? 아, 정말요?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지금 시즌 7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7년째 이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음악에 힙합이라는 장르가 있잖아요. 이건 아시죠? 힙합. 예. 힙합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그 힙합이라는 장르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긴 말들을 이제 리듬감 있게 플로우를 타면서 이렇게 이제 내뱉는 건데 이제 그 랩을 하는 래퍼들이 모여서 자기 실력을 이렇게 경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즌 7인데 이번에 우승자는 이번 시즌 7 참가자 중에서 가장 실력이 있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창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막 좋아하진 않지만 힙합이나 랩을 재미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특히 이제 BY라는 또 래퍼가 또 나왔잖아요. 아세요 혹시 BY는? BY도 모르시죠? 아실 것 같아. 예. 쌤은 아실 것 같은데. 네. 약간 좀 골무를 쓰고 있는 것 같이 생긴 분이 있어요. BY라고 쓰는데 이분이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랩을 정말 잘하시거든요. 이분이 쓰는 가사가 성경적이기도 하고 막 영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막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곧잘 듣고 했었어요. 그래서 참 좋아했었는데 제가 랩을 듣다가 어떤 한 짧은 구절 하나에 되게 마음이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BY 랩은 아니고요. 누구 랩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짧아요. 이런 겁니다. 어제는 갔고 내일은 몰라. 네. 짧은데 이 짧은 구절이 되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어제는 갔고 내일은 몰라. 어제는 갔으니까 이제 과거가 되어버렸고 내일은 내가 당장 앞에 일도 모르는데 30분 내 앞에 일도 모르는데 내가 내일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난 오늘만 살래 이런 말이죠. 이 오늘만 산다라는 이 말에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굉장히 지혜로울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을 가진 이제 말인데 내일은 어제는 각서 내일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오늘만 살게. 오늘만 살 거야. 욜로라고 아시죠? 욜로란 말. 한때 이제 한국과 미국을 휩쓸었던 이제 말인데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한 번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네 마음 내키는 대로 네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면 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위험할 수 있는 게 자칫하면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내가 이렇게 뭐 아끼면서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살 필요 있어? 나 그냥 살래. 나 그냥 오늘만 산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추구하게 되고 이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구별하기보다는 이것이 나한테 즐거움이 되는지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만 판단하면서 살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오늘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동의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해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다는 것은 한 번 살고 죽음은 모든 사람이 맛볼 수밖에 없는 망고불변의 진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동의하는 겁니다. 오케이,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한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영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만 산다고 할 때 이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실 제가 주보에 써놓은 거랑 좀 다르게 바뀌었거든요. 오늘 제목은 오늘을 사는 법입니다. 오늘을 사는 법. 우리가 오늘을 사는 법.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할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 말씀. 다 암송하실 거예요. 아마 저희 집 아이들도 이제 몇 장 몇 절인지 모르는데 암송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러면 기뻐하라 그러고 쉬지 말고 그럼 뭐 기도하라 그러면 범사에 범사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범사라는 말의 뜻을 모르니까 범사에 범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제가 어렸을 때도 친구 집에 가면은 이렇게 집에 이렇게 벽에 가훈처럼 걸려 있었던 기억이 나요. 이런 것들이 네,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데 이 익숙하고 간단한 말씀에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지? 당연한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에 기쁜 일들이 있죠. 네, 기쁜 일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맺는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우리가 하는 일과 사회와 세상 속에 기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쁜 일들을 기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기쁘니까 마음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어서 저절로 기뻐하게 되는 것인데 이거 말고도 우리 삶에는 기쁘지 않은 일들이 있거든요. 슬픈 일도 있고 우울해지는 일도 있고 막 분노하게 되는 일도 있어요. 뉴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서 사람의 한마디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슬프거나 분노하거나 우울하지 않다 하더라도 딱히 기쁘지도 않은 때가 있어요. 그냥 건조한 것 같은 느낌. 무미건조한 때를 지나는 때도 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항상 어떻게 항상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시시각각 계속 변합니다.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잖아요. 밥 먹기 전이랑 밥 먹은 다음에 사람의 반응도 다르고 그리고 좀 계속 변하는 거고 우리 감정도 그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기뻐해야 되냐 물어볼 때 변하지 않는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하는 세상과 변하는 환경과 상황과 내 감정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기뻐해야 된다.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받은 구원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구원, 이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 증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구원은 뺏길 수가 없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도 죄 짓잖아요. 그죠?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룩하게 100% 거룩하게 완전히 성화돼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 공군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전투기에다 이제 연료를 보급하는 일을 했어요. 저희는 항공 유류 지원병이라는 보직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활주로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전투기랑 이제 실제로 많이 만지기도 하고 전투를 보기도 하고 하는데 공군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전투기랑 파일럿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대체할 수 있어요. 뭐 저희 같은 병사들이야 조금만 한 달도 안 가르치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전투기를 운전하는 파일럿들이나 전투기 같은 것들은 대체할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룹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활주로가 이쪽과 이쪽 끝이 엄청 길잖아요. 전투기 활주로가. 그러면 가끔씩 하루에도 몇 번씩인 것 같아요. 이쪽 끝 활주로 이쪽 끝에서 한 사병들이 한 10명 정도 줄을 쫙 서가지고 손에 비닐봉투랑 그다음에 쓰레받이 빗자루 같은 걸 들고 끝에서 끝으로 쫙 걸어갑니다. 천천히 땅만 보고 걸어가요. 그 걷는 내내 땅에 활주로에 이물질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으면 주워가지고 봉투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물질이 전투기의 엔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걸 저희가 FOD라고 불렀었는데 들어가면 전투기가 망가질 수 있고 전투기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죠? 파일럿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몇 번씩 했어요. 하루에도 막 왔다 갔다 저도 몇 번 했는데 그 땡볕에 그 추운 때 날씨 계절 상관없이 전투기는 항상 떠야 되니까 항상 나가가지고 그 돌 줍고 보다 보면 줍다 보면 별것도 없어요. 이미 한 번 주셨던 팀이 많이 주셨기 때문에 없는데도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그만큼 중요한 자산이 이제 전투기랑 파일럿인데 저희는 그 안에서 일하니까 연료를 보급하려고 그러면 전투기도 만져야 되고 전투기에 뭔가를 부착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저희를 아침에 이제 관리하시는 부사관이 아침마다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 그러니까 방구 같은 잦은 실수가 작다 하더라도 잦으면 언젠가는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하시면서 또 다른 얘기가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끝장이다. 예. 특히 활주로 안에서는 그렇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이 부사관처럼 100번 실수하다가 100번 잘하다가 한번 실수하면 끝장이다. 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우쭐해 하지 마. 너 그렇게 안이하게 있다가 한 방이 훅 가는 거야. 이런 얘기 하실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8절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무것도 너를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그 어떤 것도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막지 못해. 그것이 너의 죄라 하더라도 너의 실수라 하더라도 너의 상처와 아픔이라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100번 넘어지고 실수하다가 한 번 잘하지? 그럼 난 너무너무 기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35편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윗이 처한 시편 35편의 상황이 전혀 행복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위에 올라가면 볼 수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요. 지금 자신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없이 자신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고 구덩이를 파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의 어려움을 자신들의 기쁨으로 삼는 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누가 내 생명을 해하려고 막 나를 쫓아온다거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고소하다 하고 막 즐거워하고 있긴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들이 있었을 때도 있겠죠.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우리가. 네. 저도 아이를 이제 키우고 학교에 보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학교에서 아이가 그러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약간 좀 뭐라 할까요, 좀 막 어떤 때는 이렇게 맞아오기도 하고 그래요. 예, 뭐 이렇게 세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꾸 툭툭 치는 친구가 있대요. 저는 되게 굉장히 덩치 큰 친구가 이렇게 툭툭 치나 했는데 자기보다 작은 친구가 그러니까 좀 아이 같은 아이가 이제 좀 어리광 부리면서 이렇게 치는 거였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아 그래 그런 거였구나 했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왕따도 당해본 적이 있고요. 예. 네.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친구들이 제가 지나가는데 저한테 돌을 던졌습니다. 예. 네. 그런 일을 당해보니까 그 상황을 제가 떠올리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 말이 어떻게 해, 그 상황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겠는데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롭고 어려운데 예. 근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자신의 힘의 원천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힘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이 되게 실제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피부에 와닿듯이 실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바세바와의 어떤 일을 겪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하잖아요. 이런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당신이다. 왕이요 당신이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질책하신다.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변명하지 않고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뭐라고 간구하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런 일이 있었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사울이 걱정했던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였어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막 걱정하면서 부탁했잖아요. 알겠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 면은 좀 세워달라고. 이것과 다윗의 이 반응을 볼 때 이 두 사람의 중심이 어딘지를 볼 수 있는데 다윗에게는 왕위를 보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왕으로서 좋은 음식 먹고 나를 다 막 명예를 갖고 나를 이렇게 좋게 대해주는 것들이 좋은 일이 아니었던 것 봅니다. 바로 먼저 구했던 건 하나님 나를 날 주의 임재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그 시편 35편에서 이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힘이 됐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쫓아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나한테 어떻게 힘이 됐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왕이 된 다음에도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는데 나 이거 없으면 하나님 나 죽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우리도 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듯이 경험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으로 힘을 얻고 이것을 기뻐할 수 있고 이것으로 오늘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는 권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Pray continually. 다른 버전으로 보면 pray without ceasing.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세상에서 할 일들이 있는데 다 접어두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냥 기도만 하면서 지내라는 말입니까? 아니겠죠. 그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그런데 대화에는 들음이 있고 말함이 있습니다. 듣고 말하는 것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 대화입니다. 나 혼자 얘기하면 그것은 혼잣말이거나 독백이 되는 거죠. 또 듣기만 하면 그것은 잔소리거나 계시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계시. 근데 오늘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까요? 대화의 주제가 뭘까요? 대화의 주제를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평범한 일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범한 일상.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이것이 중요한 일이건 중요하지 않은 일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였던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서 굉장히 은혜 받았던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인데 그 중에 어떤 부분에서 은혜가 됐냐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거기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라는 부분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게 정말 너무 은혜가 돼서 이거 부를 때마다 막 이 부분에서 터지고 했었는데, 그 어린아이 뭐가 이렇게 신음할 일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일,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 큰 일도 없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할 필요 없을 만큼 작은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관심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어쩌다가 들려서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여기서 기울인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나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타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기서 손을 애굽 위에 펴다, 손을 펴다라는 의미로 쓴 게 나타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귀를 기울인다라는 의미와 함께 몸을 이렇게 기울이는 거, 누군가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기울여 듣는 거,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울여 듣는 어떤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을 돕거나 그 사람에게 뭔가 행하기 위해서 손을 뻗는 행위,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손을 뻗으신 그 하나님이, 그 똑같은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몸을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고 계신 겁니다. 이 손이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이 손, 홍해를 가른 손이거든요. 만나를 내려주신 손이고 광야에서 물을 내신 손입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의 동일한 손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뻗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챙겨주시고 그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다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오늘을 잘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까? 무엇을 가지고 하니까 대화할까? 특별하게 생각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갑자기. 그런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른들께 대화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나 부모님이 아프실 때 꿈이나 어떤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나신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위독하다고 하실 때 꿈으로 먼저 아시고 이제 시골집에 전화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 그런 건지, 또 이제 가족이라는 게, 혈연 관계라는 게 또 이게 묶여 있는,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족이라 그런 건지 뭔가 이렇게 계시를 받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가 있어요. 그냥 갑자기 누가 생각나거나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오랜만에 갑자기 걔 지금 요즘 뭐 하고 살지 이렇게 떠오른 때. 저도 이게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누군가가 생각나면 전화를 해서 한번 그 사람의 근황을 한번 물어보고 한번 통화를 해보는 것도 좋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연락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많은 경험을 한 건 아닌데 가끔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하면 의외로 되게 반가워하고 고마워하면서 어떤 분들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또는 기도 제목을 직접적으로 나 이런 일이 있어서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안 하셔도, 오랜만에 전화했으니까 뭐 요즘 뭐하고 지내, 근황 토크하다 보면 아, 이 사람 여기에 기도가 좀 필요하겠네, 뭐 이사를 한다 그러든지 뭐 직장을 옮긴다 그러든지 뭐 크고 작은 일들에 아, 기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알게 된 것들을 위해서, 혹은 그 사람에게 전화 통화하는 중에 내가 잠깐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특별하게 알게 되는 일들, 뭐 오늘 하루 평범하게 살다가 듣게 되는 이야기들, 보게 되는 뉴스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동부에 허리케인이 크게 왔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가족을 잃고 재산도 잃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시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누가 누구가 지금 암에 걸렸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했다고 하네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과 가족과 또 그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 선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받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분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투구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투구, 머리에 쓰는 거, 헬멧 같은 거를 옛날에 그 병사들이 쓰던. 그래서 이제 대뜸 제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투구라고 하는 건 소망의 투구, 전신갑주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투구니까 하나님 이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보다는 뭔가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가 있겠지만 머리를 보호하는 의미. 그래서 이 머리를 보호한다는 게 뭘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생각한 게 생각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짓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단의 그 공격에서 머리를 보호하는, 생각을 보호하고 마음을 보호하는 투구가 필요하다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 화목함, 서로 오해를 푸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오래 참는 거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텐데 그보다는 그 사람의 역사하는 거짓의 영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투구를 씌우셔서 이 거짓으로부터 이 사람 머릿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모든 거짓말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진리로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뻗어 계신 그 손, 우리에게 나타하고 계시는 그 손, 그 손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손이 또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하는 시간 안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일상 혹은 평범하고 혹은 또 특별한 것들을 하나님께 하나씩 하나씩 그냥 대화의 형식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면 처음 우리가 기뻐하라라는 권면에 물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뭘 감사하지? 뭘 감사하지? 감사할 일이 항상 있지 않은데 우리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여기서도 두 가지 감사할 것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내가 이미 받은 것들에 감사하는 것. 간단한 겁니다.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싼 것들. 둘러싼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주변에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미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원래 제가 이렇게 찬송가나 찬양의 가사들 중에서 인용을 할 때 저도 이렇게 부를까 싶었는데 설계하면서 여기서 찬양에도 할 때는 노래 부르는 게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말씀하다가 부르는 게 되게 어색하네요. 그래서 그냥 가사를 그냥 말로 하고 있습니다. 예.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것들에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에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받은 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그 유명한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왜 웃으세요? 유명한 찬양이라는 것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유명한 찬양처럼 유명합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삶에 당연한 것이 없잖아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버지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랑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아버지랑 대화하다 보면은 막 힘이 나고 또 없었던 지혜도 막 생기는 것 같고 참 좋아하는데 어느 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오늘까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까지 감사한다. 처음에는 듣고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까지 감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때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20여 년 전에 처음 하나님 만날 때 그때는 정말 너무 어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막 하셨던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셨대요. 아버지가 하나님 저한테 제 삶에 딱 1년만 평안을 주시면 제가 제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게 그 후로 1년 동안 여러 삶의 부분에서 평안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게 아버지가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아 하나님 나한테 1년 동안 평안을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다 평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그때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뭐 종종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자주 하시거든요. 거의 하루에도 한 두 번씩 하실 것 같은데 그만큼 아버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저희 아버지한테 큰 터닝포인트였고 굉장히 큰 결심이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한테 계속 말하기 위해서 너 너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잖아 20여 년 전에 잊어버리지 마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것이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1년만 딱 1년만 평안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까지 평안을 주셨다. 나는 당장 내일 하나님이 다 가져간다 해도 괜찮다. 감사한다. 나는 오늘까지 감사할 뿐이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까지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것까지만 감사할 뿐인 거다. 내일은 모른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게 된 것도 이 말로 시작된 것인데 오늘까지 나는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오늘까지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살 때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까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43편 5절 말씀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또 이사야 46편 9절 말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나 기억하면서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찬양처럼 이 고백으로 오늘 사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는 보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돌아가는 막 상황이 유리해 보이지 않고 자꾸 어려운 일이 닥치고 첩첩산중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꾸 일이 터지고 도대체 왜 이러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막 묻게 되고 어떤 때는 막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이제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내 눈에 보기에는 내 삶이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나한테 그늘을 드리우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나무를 보며 감사하는 것. 아, 내가 아직 전능자의 그늘에 있어. 내가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지만 나는 여전히 전능자가 드리우고 계시는 그 그늘 아래에 있구나. 그래서 안전하구나.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부르짖으면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구나. 예전에 목사님이 들었던 예화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하셨냐 그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설명해 주시면 내가 그 앞에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였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항변할 수 없는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얘기.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걷는데 예수님과 바닷가를 걷는데 그 바다 위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걷는데 이제 발자국이 두 발자국 예수님 발자국 네 발자국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되게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장면이 비춰지면서 발자국이 네 발자국밖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그 사람이 예수님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힘든 때는 나 혼자 두셨습니까? 내가 안 힘들 때는 나랑 같이 걷다가 내가 정말 필요한 때 왜 나를 혼자 두셨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하시죠.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이거 네 발자국이 아니야. 이거 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이 너무 유명한 예화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업고 계심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 시원한 그늘을 뒤우고 계심을 아는 것 또 그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 뒤에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한 것을 향해 갑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난 내일은 몰라 오늘만 열심히 살래 하면서 영혼을 갖고 있는 자들 이 신비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몸은 땅에 있지만 눈은 하늘을 향해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법에 매어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규칙들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존재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 같은 존재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의 법을 따르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감사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쁨, 기도, 감사. 이 핵심 단어들이 다 이 안에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같이 놓고 이렇게 비교하면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권면에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그 뒤에 바로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 빌립보 교회에 주는 권면에는 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랫줄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라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오늘을 사는 모습입니다. 너 오늘을 사는 동안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내 안에서 평강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라. 내가 내 평강으로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늘을 사는 지혜로운 방법인 겁니다. 전전긍긍하고 조바심내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을 지키도록 내어드리는 일,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기뻐하는 것,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일상의 평범한 일상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특별하게 생각나시는 일들, 특별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 감사하는 것, 보이는 것들,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보이지 않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강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으로 충만한 오늘을 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